기도하심으로 또 오전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또이 귀한 시간 하나님 말씀을 공부합니다. 성령님의 은혜와 조명으로 또 공부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성경의 신구약 정경과 외경 그리고 위경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을 성경적 기준으로 분별하자면 정경 신구약 66권은 하나님의 영감이 깃든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외경과 위경은 거짓된 마귀의 책들이었습니다. 외경은 공식 정경 외 별도로 정경이 존재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는 거짓된 유사 정경이었고 위경은 성경 기록자 및 성경의 인물들의 이름을 거짓되이 도용한 책들이었습니다. 그리고 72역은 주전 3세기경 알렉산드리아에서 유대인 학자들이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으로 정경의 다수 외경들이 포함된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원래 기록된 본문을 복원하기 위해 사본들을 비교 연구하는 학문인 현대 원문 비평은 그 대상과 방법이 왜곡되었고 현대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에 의해 왜곡 오용되어서 다수 사본의 안디옥 비잔틴 계열의 킹 제임스 성경을 비판하고 오히려 소수 사본의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사본들에서 나온 변계된 성경을 옹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언약주의와 세대주의를 비교하면서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보시면 언약주의와 세대주의를 비교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제목을 명시하였습니다. 언약주의 요점은 제가 앞서 언급드린 적이 있었는데, 구약이나 신약의 예언 부분과 이스라엘 관련 부분을 모두 상징을 통해서 비유적 표현으로 영적으로 이해하려는 것입니다. 언약주의자들의 문제는 아브라함의 육체적 자손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고의적으로 무시하고 있고, 영에하여서 모두 교회에 적용하려는 것이 문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세대주의자들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대로 믿습니다. 즉, 세대주의자들은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9절에 기록된 대로 실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흘러 사회를 회복시키고, 스가랴서 14장 4절에 기록된 대로 재림 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에 오셔서 땅이 갈라지는 것을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 9절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9절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그가 다시 나를 데리고 그 집의 문에 이르렀는데 보라. 그 집의 문지방 밑에서부터 물들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더라. 이는 그 집의 앞면이 동쪽을 향해 서 있었기 때문이더라. 그 물들이 그 집의 오른쪽 곧 제단의 남쪽 편에서부터 내려오더라. 그때 그가 나를 북쪽을 향한 문의 길들에서 데려다가 바깥길로 인도하여 동쪽을 바라보는 길 옆에 바깥 문에 이르렀는데 보라, 거기서 오른쪽에서 물들이 흘러나오더라. 손에 줄을 가진 그 사람이 동쪽으로 나아가며 1000큐빗을 측량한 뒤에 나를 데리고 그 물들을 지나가는데 그 물들이 발목에까지 이르렀더라. 다시 그가 1000큐빗을 측량한 뒤에 나를 데리고 그 물들을 지나가는데 그 물들이 무릎에까지 이르렀으며 다시 그가 1000큐빗을 측량한 뒤에 나를 데리고 지나가는데 그 물들이 허리에까지 이르렀더라. 그 뒤에 그가 1000큐빗을 측량하였는데 그것은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그 물들이 솟아올라 헤엄칠 물이 되고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사람의 아들아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고 그 뒤에 나를 데려다가 그 강가로 돌아가게 하기에 이제 내가 돌아왔는데 보라 그 강둑에 이쪽과 저쪽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때 그가 내게 이르되 이 물들이 동쪽 지역을 향해 흘러나와 사막으로 내려가서 바다로 들어가리니 그것들이 바다로 들어갈 때에 그 물들이 치유되리라. 그 강들이 이르는 곳마다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이 살고 또 물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는 그 물들이 거기에 이름으로 그것들이 치유될 것이기 때문이라. 그 강이 이르는 곳에서는 모든 것이 살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흘러 사회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상황을 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스가랴서 14장 4절도 살펴보시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4절 말씀입니다. 그 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설 것이요. 올리브산이 거기에 한가운데서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짐으로 심히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그 산의 반 북쪽으로 그 산의 반은 남쪽으로 이동하리라. 여기서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땅이 갈라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저희는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언약주의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언약주의 신학은 개혁파, 칼빈주의 전통에서 발전한 성경 해석 틀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즉,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언약, 행위 언약, 은혜 언약, 구속 언약이라는 큰 구조로 이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행위 언약은 아담이 실패한 언약으로서 인간의 타락과 사망의 기원을 말해주는 언약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구속 언약은 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으로서 은혜 언약의 근거를 말씀하고 있는 언약입니다. 그리고 은혜 언약은 역사 속에서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최종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있는 언약, 신약에서 드러난 언약을 최종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언약주의 신학은 교회와 이스라엘을 크게 분리하지 않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언약의 연속선상에서 본다는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언약, 창세기 12장에서 나오고 있죠. 아브라함 언약을 신약 교회에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교회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을 보시면 언약주의에서는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니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 그대로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적용을 하면서 교회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게 영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영적 자손의 위치를 벗어나서 물리적으로도 적용하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주의 신학은 교회와 이스라엘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라는 특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지가 않네요. 세대주의에 대한 오해 및 진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세대주의는 최근에 생긴 교리로서 역사성이 없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한편 세대주의를 비판하는 학자들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세대주의는 최근의 것이며 따라서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식의 주장에 대한 답변으로 두 가지 사실을 저희는 제시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의 개념들은 넬슨 다비보다 훨씬 오래전에 살았던 사람들에 의해 이미 가르쳐진 부분이다. 가르쳐진 이론 및 개념이다라고 저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근거를 초창기 교회 시대를 넘어서 저스틴 마터와 트리포와의 대화에서 찾을 수 있고 고대 문헌이죠. 이레니우스 또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심지어 어거스틴조차도 세대주의를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포하르 영국 국교의 칼빈주의 목사인 에드워즈 또 마츠 형제님도 모두 세대주의 개념을 일찍부터 이야기하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세대주의 개념이 최근에 다비나 저희 최근에 이루어진 확립된 그런 부분이 아니다. 저희 그 이전에 훨씬 이전부터 얘기되었던 개념 및 이론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종말론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세대주의가 최근에 와서야 세밀히 검토되고 체계화된 것은 단지 종말론이란 신학 영역 자체가 최근에서야 비로소 제대로 논의되었기 때문이라고 저희는 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세대주의는 종말론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 시대가 막바지에 이르러 저희가 더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확립되고 더 저희가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반대로 비세대주의를 비판하는 분들은 단지 최근의 학문이다라는 입장에서 저희를 비판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입장은 오래된 것이든 최근의 것이든 모든 교리는 그것을 최종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또 성경의 계시라는 빛을 통과해서 시험하는 것이다라고 저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세대주의는 인위적으로 인류의 역사를 7세대로 나누어서 궁극적으로 구약의 모든 예언이 유대인에게 문자적으로 성취되는 마지막 세대요, 7세대인 천년 왕국 시대를 부각한다라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1900년대 이후에 전통적 의미의 세대주의를 확립하신 스코필드 이후에 근대적 세대주의에서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7개의 기형체계에 세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지적한 대로 7개 중 6개는 마치 형제님이 주 1700년경에 제안한 것과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찬송가 작시자로 알려진 마치 형제님은 세대주의 개관을 6개의 경영세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무죄 세대 혹은 처음에 아담의 신앙. 두 번째, 은혜 언약의 아담 세대 혹은 타락한 뒤에 아담의 신앙. 그리고 세 번째, 노아 세대 및 혹은 노아의 신앙. 네 번째, 아브라함의 세대 혹은 아브라함의 신앙. 다섯 번째, 모세 세대 혹은 유대교 신앙. 여섯 번째, 기독교 세대. 이렇게 마치 형제님은 말씀하셨고요. 스코필드 형제님은 여기 하나 덧붙여서 왕국 시대를 더 하나 말씀하셨죠. 그래서 스코필드 형제님의 7개의 경영 체계 외에도 어떤 분들은 7년의 대환란기, 새 하늘과 새 땅을 또 다른 경영 체계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모두 9개의 경영 체계가 되어지죠. 이렇게 세대주의적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시대적으로 구분해서 바르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형제님들 가운데에서도 세대의 수에 대해서는 2개 혹은 뭐 구약, 신약 이렇게 해서 9개까지 제가 말씀드린 시대까지 모두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저희 세대주의자들은 결코 인류 역사에서 단 7개의 경영 체계만 있다고 확언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성경에 확연히 구분되는 경영 체계들이 있으므로 이런 건 방시로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둔채 성경을 나누어서 분별해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인 것인 겁니다. 2개 혹은 아홉 개든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서 보려는 사람들인 것이지 그들의 비판대로 일방적인 것을 주장하거나 맞다고 억지로 우기는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다음으로 세대주의는 시대마다 구원의 방법이 다르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르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일부 세대주의자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경우가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게 저도 믿은 적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세대주의자는 오직 하나의 방법만 존재하고 성경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거저 얻는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이게 사실상 맞는 진리죠. 하지만 일부 세대주의자들은 세대마다 구원 방법이 다르다. 예를 들어서 환란 시대에 유대인들은 믿음뿐만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을 입증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행위를 덧붙이려고 했었죠. 일부 세대주의자들은 성경의 어떤 부분을 통해서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 시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있고, 저도 그렇게 믿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명확한 분별과 탐구를 통해서 최근에는 모든 세대에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확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으로 성경의 신약 사조, 신학적 사상의 흐름에 대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성경의 신학 사조라고 할 때는 크게 두 가지 층위에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 자체 안에서 발견되는 주요 신학적 흐름, 사조가 있고요. 역사 속에서 교회가 성경을 해석하며 발전시킨 신학 사조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성경 안에서 자체적으로 말씀하시고 있는 신학적 사조, 특히 주제별 흐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66권이지만 전체를 관통하는 몇 가지 큰 주제, 메타 내러티브가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를 성경 신학적 사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게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과 의도대로 모든 것들을 포괄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대부분의 교회가 이렇게 믿고 있기에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것들로는 하나님의 왕국이 있습니다. 보통 성경의 주제를 하나님의 왕국이라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왕국이 다윗의 언약에 이르고 예수님의 왕국 선포, 요한계시록의 천년 왕국,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시대의 왕국까지 이렇게 이어진다고 보고 있는 관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언약적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언약적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것이죠. 아담에게 주어진 언약, 노아에게 주어진 언약,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언약, 모세에게 주어진 언약, 또 다윗에게 주어진 언약, 그리고 예수님께 이르러서,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주어진 새 언약.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계획을 점진적으로 계시하는 언약의 관점으로 보고 있는 주제별 흐름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구원 및 속죄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고 있는 주제적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희생제사에서 대언자들의 구속 메시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이르기까지 성경을 구원과 속죄의 관점으로 보려고 하는 주제별 관점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중심성이라고 하는 관점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쪽을 더 신뢰하고 믿는 사항인데 예수님께서 모든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계신다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저는 사실 그 말씀을 근거로 성경을 예수님 중심으로 봐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점에서는 구약의 그림자와 약속이 신약의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고 있고 모든 것들이 사실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 그 방향성이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관점이죠. 다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하는 주제적 관점이 있습니다. 모든 구속사적 사건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사실 이것 또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피조물이 창조되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모든 사건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건이다. 그런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관점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 이런 주제로 성경의 큰 맥을 잡고자 하는 논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교회사 속 성경 해석의 신학사조가 있습니다. 즉 교회 역사 속에서 진행되어 오면서 교회의 입장, 신학자들의 입장, 여러 정치적 갈등 속에서 다양한 사건들이 펼쳐지면서 나름의 논리로 성경 해석을 하고 그 주제를 잡아보려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펼쳐진 이야기들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교회 역사 속에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여러 신학적 사조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 언약 신학이 있습니다. 이 언약 신학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언약주의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개혁파 칼빈주의 전통에서 발전하였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을 이야기하고 있죠. 성경 전체를 언약,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언약의 연속성상에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관점입니다. 교회와 이스라엘을 분리하지 않고 교회를 참된 이스라엘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점에서는 종말론적 관점을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를 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는 전천년주의, 세대주의인 전천년주의를 믿고 있죠. 그래서 좀 반대되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한편으로는 교회가 환란을 통과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행위 구원까지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믿고 있는 세대주의 신학이 있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을 쓰는 대부분의 교회는 이 세대주의 신학을 믿고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여러 세대 경륜으로 나누어 하나님의 경륜을 구분하고 이스라엘과 교회를 철저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종말론적으로는 전천년주의, 환란전 교회 휴거를 믿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다른 관점을 다 이야기 드리지만 환란전 교회 휴거를 믿고 있는 관점은 세대주의 신학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모든 신학들은 환란 통과설을 믿습니다. 교회가 환란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라고 믿고 있는 것이죠. 또 환란 후 이스라엘의 회복, 문자적 천년왕국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찬송가 작지자인 마츠 형제님, 19세기의 존 넬슨 다비 형제님, 또 세대주의를 마지막으로 정리하신 스코필드 형제님 등으로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신약 성취주의, 진보적 언약주의에 대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최근 복음주의 안에서 발전된 이론입니다. 즉, 구약 언약들이 신약의 새 언약에서 성취됨을 강조하고 있고요. 언약주의처럼 성경을 언약의 연속선상에서 보지만 구속사의 절정은 신약의 새 언약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단순히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라는 관점보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스라엘의 약속이 교회로 확장 성취되었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이 관점 주장하신 분으로는 매튜슨, 피터 그랜트, 스티븐 웰럼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최근 복음주의 안에서 언약주의를 좀 더 진보시켜 주장한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성취신학 혹은 대체신학으로 대변되는 관점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의 약속이 교회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었다는 관점입니다. 이것을 대체신학이라고 부르죠. 하지만 그분들 스스로는 대체가 아니라 성취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약주의와 비슷하지만 강조점이 다른데 즉 이스라엘 약속들이 신약 교회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교회를 강조하면서 성취신학 혹은 이스라엘을 교회가 대체했다는 의미에서 대체신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분들도 대체라는 용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을 비판하는 용어로 대체신학이라는 용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요지는 신약의 교회가 구약의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는 관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대체신학이라는 용어로 그분들을 좀 비판적 관점으로 보려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구원계에서 멀어지고 더 이상 중심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가 그들을 대체해서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이 되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오늘날 많은 세대주의 신학자분들은 이러한 개혁주의, 언약주의 진영을 비판할 때 대체신학인 용어를 쓰면서 그분들이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종말론적 신학사조에 대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종말론적 신학사조에 대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종말론적 신학사조에는 네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종말론적 해석에 따라서 다양한 관점이 있는데 첫 번째로 역사적 전천년주의가 있어요. 교회 환란 후 그리스도의 재림, 천년왕국 시작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의 초대교회 아버지들이라 불리는 유스티누스, 이레니우스로부터 내려온 전통적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의처럼 철저히 이스라엘과 교회를 분리하지 않는 관점입니다. 문자적 천년왕국을 인정하고 있지만 교회가 환란을 통과한 뒤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해서 천년왕국을 이룬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다음으로 무천년주의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천년주의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스라엘 대체신학이 주장하고 있는 종말론적 사조입니다. 어거스틴 이후 개혁교회 안에서 가장 널리 수용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어거스틴의 남긴 폐학이자 이단 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천연왕국을 문자적으로 보지 않고 교회시 전체를 상징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관점입니다.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 곧 이스라엘을 교회가 대체하고 있고 종말은 곧 최종 심판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진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다음으로 후천년주의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후천년주의는 복음이 온 세상에 퍼져 점점 확장되고 있고 세상이 복음으로 점점 변화되며 결국 황금시대 천년왕국을 맞이해서 구의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입장입니다. 이것은 18, 19세기에 서구 기독교 사회의 낙관주의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최근 일부 개혁파 칼빈주의 그룹에서도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천년주의에 대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대주의자들은 종말론적으로 전천년주의, 즉 환란 전 교회의 휴거를 믿고 있습니다. 또 환란 후 이스라엘의 회복,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직접 다스리시는 은짜적 천년왕국과 천년왕국 후에 용이 다시 구렁에서 나와서 온 세상을 미혹하고 곡과 마곡의 반란을 일으키고 다시 하나님께 패배하고 멸망하여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있는 불못에 던져지는 상황, 그리고 맨 마지막에 흰 왕자 심판, 그리고 이후에 펼쳐지는 영원시대를 믿고 있는 입장인 것입니다. 저희는 사실 전천년주의를 굳게 믿고 있고 다른 입장들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다고 분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살펴본 대로 다른 관점도 살펴보시고 저희가 어떤 관점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또 믿고 또 분별하면서 성경을 분별하시면서 보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